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오랜 여행에서 이제 막 도착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취임했던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흥미로웠고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다면서 북한은 앞으로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는 잠재적인 핵 재앙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더 이상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나 연구도 없고 인질들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한 날은 역사적이었다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측의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경 한국에 도착한 폼페오 장관은 내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합류해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세 나라 외교장관은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기관에는 대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이런 대화를 더욱 원활히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의 오노데라 이시노리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훈련은 주한미군과 함께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발표는 중국의 쌍중단 제안이 실용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2026년 월드컵 공동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이루어진 북중미 3개국 연합을 2026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했습니다. 북중미 3개국 연합은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134표를 얻어 유일한 경쟁국으로 65표를 얻은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북중미 3개국 연합은 잘 갖춰진 경기장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일찌감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북 간 화해 분위기가 양안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샤오강 중국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타이완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부의 문제로 성격상 미북 관계와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본토는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양안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 타이완 총통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양안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가 최근 난민 구조선 입항을 거부한 이탈리아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강요회의에서 이탈리아가 난민 구조선 입항을 거부한 것은 자국 이익만 아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제해사법에 따라 난민 구조선은 항상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야 한다며 만약 프랑스가 난민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이라면 프랑스에 입항해야 한다는 게 국제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성명을 내고 난민 문제와 관련해 위선적으로 대처해온 나라들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끝낸 싱가포르는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회담 이후 싱가포르 현지 분위기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북한만 이롭게 했다는 비판 등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양보한 이유는 북한이 말을 번복했을 때 쉽게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부장관이 밝혔습니다.
But he can reverse that easily. It's another thing if he pulled troops out. But he is not.
내일 북한은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다가 모레 새벽에 차차 개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정상회담을 취재한 함재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함재 특파원.
네, 싱가포르입니다.
네, 세계의 시선을 싱가포르로 모이게 했던 역사적 회담이 이제 끝나고 회담의 두 주인공은 미국과 북한으로 돌아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정상회담 당일 저녁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오후 6시 30분 먼저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에 올랐고요. 가는 길에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잠시 들렀다가 다시 미국으로 향해 현재 도착한 상태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제공한 에어차이나 항공기편으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늦은 오후 11시 40분 싱가포르를 떠났습니다.
네, 싱가포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평온함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린 센토사 섬이나 두 정상이 머물렀던 호텔 주변에 배치됐던 경찰 병력 상당수가 철수했고요. 정상회담 며칠 전부터 당일까지 하루 종일 관련 소식만 전하던 현지 언론들도 점차 관련 뉴스를 내보내는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네, 자, 싱가포르는 이번에 2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 센터를 열었었는데요. 이제 미디어 센터도 어느 정도 전개가 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센터는 13일 오후 6시를 기해 공식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미디어 센터는 정상회담 당일이나 전날에 비해 기자들의 숫자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또 싱가포르 주요 관광지 등에서 생중계를 하던 취재진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번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 3천 명이 싱가포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 기자들도 속속 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싱가포르 역할도 한번 짚어보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디어 센터 운영을 비롯해 미북 정상에 대한 경호 등을 싱가포르 정부가 맡았습니다.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는 정상회담 비용으로 2천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로 1,500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경호 비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일부 언론에서는 싱가포르가 이번 정상회담의 최종 승리자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군요.
네, 싱가포르의 화해의 장소라는 상징성이 부여됐기 때문이란 겁니다. 싱가포르에선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 타이완 총통의 양안 정상회담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과 북한 정상의 회담까지 유치하면서 화해의 장소라는 인식이 더욱 짙어진 건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 세계 많은 기자들이 싱가포르를 또 찾았습니다. 또 이들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싱가포르 현지 브랜드들의 마케팅도 활발했고 또 싱가포르 정부 차원의 국가 홍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네, 리센융 총리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미국과 북한 두 정상에게 편지를 보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리 총리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축하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리 총리는 편지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의 성공적 결말을 축하한다며 이날 서명된 공동 성명을 극적인 첫 걸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싱가포르가 이번 정상회담을 주관할 수 있게 돼 영광이었다며 미국과 북한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길 바란다는 희망도 담았습니다.
네,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싱가포르 언론들도 이번 정상회담에 성공적
네, 함재 특파원. 네, 싱가포르 현지 언론들의 반응을 듣던 중에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싱가포르 현지에 나가 있는 함재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북한의 독재 정권만 이롭게 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비핵화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독재 정권의 정당성만 부여한 처참한 실패로 규정하며 당적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12일 본회의 연설에서 이번 회담은 중요한 협상의 역사적인 첫 단계였다고 평가하며 다음 단계는 동북아시아와 동맹국 그리고 미국의 안보를 높일 수 있는 검증 가능한 합의에 이룰 수 있을지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북한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담긴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거듭 밝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에 계속 힘을 실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준수할 의지를 입증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최대 압박 정책을 복구시킬 준비가 반드시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이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가 방향을 설정한 대로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벌이고 악랄한 정권의 전례 없는 제재로 이어진 최대 압박 캠페인을 추구한 트럼프 행정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을 시험하기 위한 여러 차례 회담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북한이 과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겼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의 정책인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명시됐듯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만이 북한과 관여하는 미국의 유일한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미북 합의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조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날 수 있었다는 데 기쁘지만 이번 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생겼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곧 상원 외교위 위원들과 이번 회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외교위가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비판과 우려가 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과의 어떤 합의에도 회의적이어야 한다며 현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대신 미래의 전략 무기를 제한하는 합의는 용납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정권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는 이상 북한은 이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신이 틀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합의를 내기 위해 김정은을 치켜세우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김정은은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김일성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았으며 완전한 괴짜일 뿐 아니라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절대 선출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를 잡는 일을 하는 사람의 역량에도 못 미치는 그의 보조 수준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회담은 언론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위선을 보여준다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해냈을 때는 높게 평가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 그를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년 전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하더니 지금은 평화를 위해 너무 성급하다고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강도 높은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연설에 나서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얻은 것은 모호하고 검증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얻은 것은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회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잔인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이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국제적인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성조기와 북한의 국기가 나란히 놓인 것은 북한에게 자신들이 존경받고 국제사회에 속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나라 안팎에서 저지른 죄가 용서받기 시작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앞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제시했듯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하고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하는 것 등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이 포함된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본회의 연설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더 약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조차 설명되지 않았다며 이번 합의는 허점이 너무 커 북한의 핵미사일이 뚫고 지나갈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은 아직 경제적 압박을 충분히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회담에서 분명해졌다며 북한은 중국이 압박을 완화하더라도 미 의회는 그 나사를 조일 단계에 돌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연합훈련 중단을 합의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국의 연합군사 행동을 지시하도록 내버려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제프 머클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이번 회담은 엄청난 실패였다며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급인 국제무대에 함께 서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혜택을 얻음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안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 시간표와 과정 그리고 검증 약속도 받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12일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가시적인 결과물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구축이 비핵화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동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에 1시간 넘게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훈련 중단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외에 VOA와 Fox News 등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도 거듭 중단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에 앞서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이 미한 연합 훈련을 중단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양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동성명에 포함하면서 북한 측에 또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미북 공동성명에는 적대감 극복과 신뢰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이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네.
특히 4개 항으로 된 공동성명은 1항과 2항에서 미북 간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고 비핵화는 3항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혀왔는데요. 비핵화를 이루려면 관계 정상화와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동선언에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선언에 연합훈련 중단의 근거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죠?
예, 4.27 판문점 선언은 2조 1항에서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미 한 차례 이 조항을 근거로 남한 측과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는 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지지하고 나선 건 이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중국이 주장해왔던 이 쌍중단, 이것과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쌍중단 해법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각각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지금의 상황은 이 해법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쌍중단 주장에 대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한 합법적인 군사훈련을 동일시하는 건 옳지 않다는 네. 입장이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중단을 이유로 북한에 대한 도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미국의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에 매우 도발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이 훈련에 대해서 방어적 성격의 투명한 연례 훈련이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도발적인 적대행위라는 주장은 북한의 오래된 선전인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네. 자,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되면요.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훈련 중단은 미군과 한국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기를 희망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미한 연합훈련 중단이 즉각 적용이 됩니까? 오늘 8월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8월부터 적용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훈련을 중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면서 전쟁 연습, 영어로 네. 워게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점을 들어서 전략 자산 등을 동원하지 않는 축소된 규모의 통상적인 훈련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서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신문은 이번 결정을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혜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양보한 이유는 북한이 말을 번복했을 때 쉽게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킬 경우 유엔 제재를 완화했다가 재개하는 것보다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지적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라크 대사와 터키 대사를 지낸 제프리 전 부보좌관을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First of all, we don't know the details, but it appears to be a very general statement. And
우선 많은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하지만 매우 일반적인 성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꽤 큰 양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이런 양보는 쉽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전쟁연습에 비유하며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That's what I mean. And but he can reverse that easily. It's another thing if he pulled troops out. But he is not.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매우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역시 진지하게 말했지만 합의의 일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유일한 것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건 쉬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엔진 부품 시설들을 해체하지 않는다면 군사훈련을 쉽게 재개할 수 있죠.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어떻게 재개할 정당성이 있습니까?
Again, he's doing this only as a, I mean, he says these things. Oh, they're provocative.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자신에게 훈련을 도발적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처럼 표현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일치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면 훈련을 재개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언은 과거 합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Two things. One is this is the first time it's ever been done at a head of state level.
과거와 두 가지 상황이 다릅니다. 우선 두 정상이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절차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타격 역량 개발을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게 멈췄다는 점입니다. 미국 역시 북한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행동을 준비하는 것에서 멈췄습니다. 저희는 군사 충돌에 매우 가까워졌으나 이런 절차를 통해 이 상황이 동결됐습니다. 이는 좋은 일입니다.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추가 제재를 하지 않는 대가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동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Two sides are basically he's not advancing Kim, he's not advancing on his nuclear program and we're not imposing.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 않고 있고 미국은 추가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죠. 또한 결과적으로는 비핵화로 향해 간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영변 핵시설 사례에서 봤듯이 북한은 자신들이 하던 행동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저희가 하는 일을 뒤집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완화하는 것보다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제재의 경우 재개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필요한데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 군사훈련은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주민들을 사랑하고 똑똑하다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80% of what Trump says is not serious diplomacy. Nobody thinks it's serious diplomacy. It's just Trump being Trump.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80%는 진지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트럼프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클린턴이나 오바마, 부시 대통령 때와는 차이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캐나다 총리에게 좋은 말을 했다가 화가 나자 그를 나약하고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던 걸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정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one is no more tests. Secondly, the destruction of facilities.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추가 핵 미사일 실험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이 알고 있는 핵 관련 시설들의 폐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로드맵을 택하고 시간 일정을 어떻게 잡으며 사찰단을 북한에 투입시키는 일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임스 제프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대한 평가와 한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측 대표단에게 보여준 동영상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4분 30초 길이의 동영상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과거와 북한의 번영을 위한 역사적 갈림길에서 선택할 것을 사실상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대규모 투자 유치 등 개방은 곧 북한의 거짓 우상화 교육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 최고 수뇌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영속적인 자취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고국을 개변하고 역사를 바꾸는 결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북측 대표단에 직접 보여주고 건넨 동영상의 시작 부분입니다. 북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소개한 이 동영상은 역사를 7번, 선택을 5번, 기회, 번영, 미래를 각각 3번이나 반복하면서 김 위원장과 북한 최고 수뇌부에 사실상 선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진화합니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이 변화를 위해서 소명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들을 만들어내는가입니다. 과거가 미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은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번영을 이룬 한국-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은 보일 수 있고 희망의 빛이 밝게 타오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이번 미북정상회담을 암시하듯 되풀이되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와 선택을 거듭 밝혔습니다.
기회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출발, 평화. 두 사람, 두 지도자, 하나의 운명. 역사의 특별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영상은 그러면서 갑자기 속도감을 내며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는 후퇴하는 것. 아니면 다른 하나는 전진하는 것. 새로운 세계가 오늘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정, 신뢰, 선의가 있는 곳. 그 세계에 합류하십시오. 기회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곳. 전 세계의 투자. 그곳은 의학적 난관의 돌파. 풍성한 자원, 혁신적 기술, 새로운 발견이 있는 곳.
후퇴에 관해 설명할 때는 특히 북한은 암흑천지, 남한은 환한 불빛으로 빛나는 한반도의 위성사진, 미군의 최신 요격미사일 발사 장면, 대규모 항모 전단과 요란하게 창공을 비행하는 미 최신 전투기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전진에 관해 설명할 때는 북한이 지난해 동시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이 거꾸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또 암흑천지였던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이 한국처럼 환한 불빛으로 변하고 북한 지도 위에 쭉 뻗은 철로, 백마들이 바다 위를 질주하는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는 그 변화를 품에 안을까요? 이 역사적 순간이 언제 시작될까요? 문제는 선택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세계는 지켜볼 것입니다. 여겨들을 것입니다. 기대할 것입니다. 희망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조국의 개변을 선택할까요?
이 영상의 뒷부분엔 나는 우리가 매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우린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북한의 미래가 바로 지금 북한 지도자에게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의 성원이 될까요? 조국 인민들의 영웅이 될까요? 그는 평화와 악수를 할까요? 그리고 전대미문의 번영을 누릴까요? 번영과 훌륭한 삶과 아니면 심각한 고립.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를 개조하는 회담을 합니다. 태양 속에 빛나는 하나의 순간, 하나의 선택. 이것이 현실이 될까요?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영상을 아주 좋아하고 북측 대표단도 매료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he loved it. And I thought they were fascinated by it. I thought it was well done. I showed it to you because that's the future. I mean, that could very well be the future.
트럼프 대통령은 영상에 담긴 모습이 북한의 미래이자 그런 미래로 잘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김 위원장과 북한 대표단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뭔가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여줬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관영 매체는 아직 이 영상에 관해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 영상에 관해 오히려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이클 그린 부소장은 12일 전화회견에서 북한의 경제실상을 사실상 전혀 모른 채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측면에서 만든 영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They don't want to open up to investment because they can't handle it. They can't handle
부동산 개발업자가 건물이나 놀이공원 등의 계획을 투자가들에게 보여주며 투자금을 유치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을 지렛대로 북한의 변화를 꾀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린 부소장은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들이 원하는 건 현금이지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며 그들은 이런 투자를 통해 북한에 유입되는 외부 정보들을 다룰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방 세계에 정착한 고위 탈북민도 12일 BOA에 의도는 좋지만 대규모 투자 유치는 곧 북한의 거짓 우상화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규모의 개방을 북한 정권이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다룰 EU 탈퇴법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 장비 기업인 GTE에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지만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제 미국 내 5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온 현역 공화당 하원의원이 낙선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영국 의회가 EU 탈퇴법을 논의했는데 부결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하원이 어제 상원에서 넘겨받은 EU 탈퇴법 수정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298표, 반대 324표, 근소한 차로 부결됐습니다.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면서 새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원들을 막판까지 설득했는데요. 결국 부결로 총리와 영국 정부가 뜻을 이루면서 오늘 그 달러와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0.3%포인트 오르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가 이 법안을 왜 막으려고 하는 건가요?
너무 많은 권한을 정부가 의회에 내주는 법안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U 당국과 탈퇴 협상 과정을 정부가 소상히 의회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얻도록 했고요. EU 당국에서 관세 동맹 등 합의를 얻지 못하면 의회가 거부하게 규정했는데요.
네.
영국 정부는 이런 절차들이 EU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법안 표결 직전 집권 보수당 의원 모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의 협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영국 정부와 EU 당국 간의 그 탈퇴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영국은 내년 3월 29일부로 EU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9개월 정도 남은 건데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 중인 영국과 EU 집행부의 탈퇴 협상, 지루한 공방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역이 쟁점입니다. 영국 의회에서 EU 탈퇴에 반대했던 세력은 이른바 관세 동맹으로 남아서 EU 회원국에 준하는 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해 놓자는 입장인데요.
네.
EU를 떠나지만 경제적 으로는 회원국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건데요. 이게 반드시 탈퇴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메이 총리에게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EU 측은 관세를 비롯한 통관 교역 절차에 회원국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나가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법안 처리는 일단 막았는데 영국 의회가 EU 탈퇴법을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영국 내에서 EU 회원국에서 비회원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생길 혼란을 방지하려는 노력입니다.
네.
지금은 경제와 이민을 비롯한 영국 사회 다양한 분야에 EU 법이 국내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요. 내년 3월을 기해서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미비 사항이나 규정의 충돌 등을 미리 살피자는 겁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죠. ZTE의 제재 해제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제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난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네.
미 상원 지도부가 11일 이 합의를 무력화하는 문구가 추가된 2019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2019 국방수권법안은 2019 회계연도 국방예산의 틀을 짠 총 7,116억 달러 규모의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된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ZTE에 대한 제재를 도로 살리고요. 미국 정부기관이 ZTE와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네.
또 ZTE에 대한 융자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ZTE는 7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국 제2의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인데요. 이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4위의 대기업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또 이란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4월에 미국 정부가 ZTE와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하면서 이 기업이 폐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가 ZTE에 대한 제재를 다시 해제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중국 정부와 ZTE 회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트위터에 적으면서 제재 해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개인적인 호의와 함께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월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 ZTE가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서 제재를 풀어주기 했다라고 공식 발표했었죠.
네, 미국 정부가 ZTE와 합의한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ZTE는 미국 상무부에 10억 달러 벌금을 내기로 했고요.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 교체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 인력으로 구성된 준법팀을 구성해서 10년간 회사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만일 ZTE가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금 성격으로 한 4억 달러를 예치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네. 그런데 미국 의원들은 그런 조건들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동안 이 미국에서는요. 중국의 통신 장비가 미국인들의 감청에 활용될 수 있다라면서 국가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GTE 제재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요. 트위터와 GTE와 트위터에 GTE와 화웨이가 제기하는 이 위협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거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국방수권법안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상원 본회의 표결 과정이 남아있고요. 하원도 이 수정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선택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TE 합의를 살리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할지 아니면 법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10일 미국 몇 개 지역에서 예비선거가 진행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메인, 네바다 그리고 노스다코타주에서 프라이머리 예비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프라이머리를 뭐 예비선거라고 하죠.
네네.
11월 본선거에 나갈 각 당의 후보를 뽑는 건데요. 12일 프라이머리에서 화제가 된 지역들로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눈길을 끕니다.
네.
특히 연방 하원 1구역 공화당 예비선거가 화제였는데요. 현역 의원인 마크 샌포드 의원이 캐디 에링턴 후보에게 졌습니다.
네, 샌포드 하원 의원이라면 공화당 소속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비판적인 그런 인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대상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비선거가 끝나기 몇 시간 전에 샌포드 의원이 문자라고 공격하면서 에링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샌포드 의원은 올해 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패배한 두 번째 공화당 현역 의원입니다.
네. 자, 올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가 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샌포드 의원도 이런 현상이 어떤 희생양이 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요. 또 하원 1구역 외에도 주지사 예비선거도 관심거리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해리 맥메스터 주지사가 프라이머리를 통과할 수 있느냐가 주목됐는데요.
네.
맥메스터 주지사는 현재까지 한 42% 득표율로 1위에 올랐는데요.
네.
하지만 이 과반 득표를 못해서 규정에 따라 올해 7월에 계획된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맥메스터 주지사라면 유엔 대사로 나간 니키 헤일리 주지사의 그 자리를 이어받았던 그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정식 임기에 도전하는데요. 같은 당의 존 워런 후보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 언론 분석에 따르면은요, 이 워런 후보도 결선 투표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 밖에 공화당 소속의 트레이 가우디 하원 정부 개혁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물러나는 지역구인 하원 4구역도 관심거리였는데 현재까지 개표 결과 공화당에서 리 브라이트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 다른 지역의 프라이머리 결과는 어떻습니까?
먼저 메인주가 눈길을 끄는데요. 일단 상원의원 예비 경선에서는 민주당의 잭 링글스타인 후보 그리고 공화당의 에릭 브레이키 후보가 경쟁자 없이 당선됐습니다. 두 후보는 본선에서 무소속인 앵거스 킹 상원 의원과 맞붙습니다.
네네. 메인주가 그 예비선거 방식이 좀 독특한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순위 선택 투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메인주에서는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후보로 나온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를 순위로 매겨야 합니다.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얻은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했으면 이 사람이 그대로 후보로 확정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또 셈이 복잡해진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예,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후보들 가운데 1위에 오른 횟수가 가장 적은 사람을 탈락시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얻었던 표를 이 사람을 1위로 뽑았던 유권자가 2등으로 뽑는 후보에게 나눕니다. 이 과정을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이런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런 방식을 쓰면 그 예비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일단 자기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후보에 대한 비난을 좀 자제하게 되겠죠.
네네.
또 후보들끼리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또 다른 지역과는 다른 예비선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글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당적을 불문하고 예비선거에서 1위와 2위에 오른 후보만 동안 본선거에 나가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서는 승리한 후보들 당적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메인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다른 지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먼저 노스다코타주에서는 현역 상원 의원인 민주당 하이디 하이트캠프 의원이 대항마로 케빈 크레이머 하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하이트캠프 상원 의원은 경쟁자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또 네바다주 상원의원 예비선거도 눈길을 끄는데요. 공화당에서는 현역인 딘 헬러 상원의원이 이겼고 민주당에서는 이 초선 하원의원인 제키 로센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네, 네바다주 상원의원 자리도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탈환을 노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위험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헬러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 네바다 현역 주지사가 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는데요. 네. 민주당에서는 스티브 시솔렉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애덤 렉설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지난 1999년 이래 네바다 주지사 자리는 모두 공화당이 차지했습니다.
네. 버지니아주의 예비선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상원의원 예비선거를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팀 케인 상원의원이 경쟁자 없이 이겼고요.
네.
공화당에서는 코리 스튜어트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스튜어트 후보는 지난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때 공화당 예비선거에 나와서 간발의 차로 패배한 바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26도. 남포 아침 기온 18도, 낮에 25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1도. 중강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2도. 강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 24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는 모든 지역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 비가 그치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7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8도, 낮 기온 2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내리는 곳이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19도. 풍산 아침에는 8도, 낮에는 15도입니다. 원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 17도. 청진 아침에는 13도, 낮에는 17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동쪽 해상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서해 쪽 해상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더 이상 북한의 핵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오랜 여행에서 이제 막 도착했다며 모든 사람들이 내가 취임했던 날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흥미로웠고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다면서 북한은 미래에 큰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는 잠재적인 핵 재앙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서게 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더 이상 미사일 발사, 핵실험이나 연구도 없고 인질들은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 측에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양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20분경 한국에 도착한 폼페오 장관은 내일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어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합류해 세 나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한 연합훈련 중단 발언과 관련해 북미 간 대화기관에는 이 대화를 진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정확한 의도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구축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는 이런 대화를 더욱 원활히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의 오노데라 이스노리 방위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한미훈련은 주한미군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이런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발표는 중국의 쌍중단 제안이 실용적이고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2026년 월드컵 공동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오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로 이루어진 북중미 3개국 연합을 2026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했습니다. 북중미 3개국 연합은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134표를 얻어 유일한 경쟁국으로 65표를 얻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를 큰 표차로 앞섰습니다. 북중미 3개국 연합은 잘 갖춰진 경기장 시설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일찌감치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미북 간 화해 분위기가 양안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시아 오강 중국 타이완 판공실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타이완 간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타이완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부의 문제로 성격상 미북 관계와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본토는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양안 관계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프랑스가 최근 난민 구조선 입학을 거부한 이탈리아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강요회의에서 이탈리아가 난민 구조선 입항을 거부한 것은 자국 이익만을 아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국제해사법에 따라 난민 구조선은 항상 가까운 항로로 가야 한다며 만약 프랑스가 난민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안이었다면 프랑스에 입항해야 한다는 게 국제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성명을 내고 난민 문제와 관련해 위선적으로 대처해온 나라들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 주재 프랑스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최근 반이민 정책 노선을 지향하며 이탈리아 연립정부와 몰타 정부는 리비아 해안에서 620여 명을 구조해 태우고 온 난민 구조선 아쿠아리우스의 입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